오늘은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하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한번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또 교회일에 봉사하는 것, 이 정도를 신앙생활을 하는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것도 물론 신앙생활에 포함되지만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신앙생활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서 새 사람의 인격을 갖추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다시 좀 말씀드리면은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본받게 우리를 이끄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종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섬기면서 그 기쁨과 감동을 누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그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 몸된 주의 교회의 유익이 되어지고 또 가까운 우리 성도들 지체에 축복이 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 보고 간증을 했지만은 또 이웃에게 나가서 혹은 열방에 나가서 받은 그 은혜를 삶으로 실천해서 섬기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은요,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만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 5장 18절에 이 말씀 한 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한 절 읽었는데 이 말씀은 에베소서를 읽어가다 보면 4장부터 시작해서 쭉 5장까지 이어집니다. 14절까지. 그런데 그 중에 한 부분인데 아주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그렇게 산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이 모습은 유혹에 너무나 자주 빠져들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어둠의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청산해내고 또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빛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을까요? 이런 삶을 우리 의지로는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노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노력으로 쉽게 의지가 꺾이지 않습니다. 그 본성의 뿌리에서 시작되는 생각과 마음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나오지만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내 의지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뻔히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 습관과 버릇, 행동이 바뀌지 않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내 생각으로 사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 왜 그런지도 잘 몰라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감정과 기질에 끌려가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지만은 왜 그런지 이유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고 그 뒤에 후회하고 또 그런 일을 반복하면서 그런 자기가 싫어서 자괴감에 빠지고 이런 경우가 사실 많아요. 오늘 제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여러분의 심령에 꼭 필요한 주님의 음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영적인 체험이 어떤 것이냐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더 깊이 알아가는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을 체험하면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내 자신을 조금씩 더 깊이 알아가요.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악한 의지에, 우리의 그 본성이라고 하는 악한 의지에 성령님의 역사가 하니까 우리의 감정이나 의지 이런 것들이 점점점 변화돼요. 이런 것들이 느껴져요. 뭐 예를 들자면 늘 어기소침하던 사람들이 담대하게 돼요. 그건 이제 담대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 타고난 성격과 성품이 변화되고 새롭게 우유부단하던 의지가 강하게 되고 딱딱한 심령이 부드럽게 되기도 합니다. 그걸 자기가 느껴요. 성령님이 그렇게 점점 해주신다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 와 받은 후에 말과 생각과 행동이 정말 점점 다르다는 것을 본인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옛 속성의 지배를 받았던 내 자신이 새로운 어떤 삶을 살아가고 그런 말과 행동을 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내 자신이 싫어하는 그 약점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보다도 이기적이고 비판적인 생각들이 점점 사라져요. 친절하게 되고 자비로운 사람들이 돼요. 누가 하느냐 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시키고 내가 그것을 따라서 행할 때 그렇게 되는 것을 발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그걸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변덕스러운 의지가 강한 의지의 인격이 되어지면서 성령님이 나를 참 붙잡아주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이기적이고 인색한 우리 자신이 남을 칭찬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기쁘게 여기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타고난 기질이나 성향, 성품 이런 것이 점점 바뀌는 것을 본인이 알게 돼요. 그리고 내 옆에 다른 사람도 그걸 알게 돼요. 할렐루야.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한번 나와서 교회 드리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뭐 헌금도 드리고, 그냥 그렇게 뭐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냥 그 다음에 말씀 공부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생각하는데 그보다 신앙생활은 뭐냐면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삶이 점점 바뀌어져 가고 또 예수님 닮아가면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런 영적인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교회 나와서 의무감이 또 부담감이 됩니다. 그래서 죄책감이 돼요. 그래서 왜 나는 안 변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자기개발 혹은 뭐 심리학, 마음공부, 긍정적인 사고 또 뭐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자꾸 기울이려고 합니다. 자아를 찾는 것, 자아탐색, 명상, 마음을 챙긴다는 것, 뭐 존엄성 회복 이런 것에 자꾸 관심을 가져요.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해서 내가 바뀌지 않아요. 반드시 한계에 부딪혀요. 되는 것 같지만 안 돼요. 왜 그런지 압니까? 마음을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자기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생각과 말과 마음 혹은 몸의 행실이 점점 변해요. 어떻게 변하느냐?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고요, 섬기는 삶으로 바뀌어요. 아멘?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그 성품, 주님의 능력을 자꾸만 드러내기로 우리를 격려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이 기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는 어떤 유별난 어떤 경험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괴상한 어떤 은행을 막 그냥 하는 거, 이런 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잘못된 그 영의 공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령 세례를 받으면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요. 아멘? 다 그렇게 돼요, 정말.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기쁨이 있습니다. 즐겁습니다. 여러분, 취미 생활을 뭐 할 때 세상이 주는 기쁨 있지 않습니까? 즐거움 있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즐거움이 있어요. 그 신앙생활이 지루하지 않냐고 권태롭지 않습니다.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 기도의 즐거움, 예배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섬김과 순종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소진되지 않는 그 삶의 열쇠가 뭐냐면은 성령입니다. 그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해야 되냐? 그것은 뭐냐면은 내 마음 가운데 아, 내가 지금 예수님을 좀 닮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느껴지면은요, 내 마음 가운데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완전치는 않지만은 매일매일 나도 모르게 조금씩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도록 하는 것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공감이 되어지고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느껴지면은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삶에. 근데 누가 아느냐? 남편이 알아요. 가까이 있는 아내가 알아요. 그렇게 말이 많았던 사람이 어떤 경우 말이 줄어들어요.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자존심이 막 강한 사람이 자기의 연약함을 막 드러내고 말을 하게 해요. 하게 돼요. 이게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죄가 들어오면 즉시 회개해요. 죄와 싸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술이 얼마나 즐거운지 술을 마셔본 사람 알아요. 저는 어릴 때 그 술집, 술 파는 집이 아니고 술을 만들어내는 그 도가, 술 도가 그거 하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 술을 찌꺼기 같은 걸 먹고 술을 이렇게 먹어봤어요. 근데 여러분, 술을 취하면 사람이 걸보 인사불성이 된다잖아요. 처음에 막 좋아요. 막 그냥 막 기분이 좋아요. 막 이러잖아요. 근데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술 취하는 것보다 더 기분이 좋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경험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술 취하는 것보다, 술이 막 취하는 것보다요, 기분이 좋아져요. 뭔지 기분이 좋아져요. 감사가 막 있고 돼요. 그래서요, 자꾸만 더 성령이 충만해지고 싶어요. 자꾸만 술을 마시고 싶은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성령 충만은 꼭 받아야 되겠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요, 경험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많은 경우가. 그래서 습관이 한번 길들여지면요, 그 습관을 못 바꿔요. 그 성령이 충만,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아보면요, 그걸 자꾸 사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 그건 의외로 어렵지 않고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꼭 듣고요,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면은 성령 충만을 받아요. 쉬워요. 뭐 억지로 고행을 하고 막 짜내듯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려면 성령 충만은 쉽습니다. 여러분, 이 쉽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를 말씀을 이어갈 테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를 하면 돼요. 첫째는 뭐냐면은 성령 충만을 원해야 돼요. 성령을 원해야 돼, 계속.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을 원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마치 남자 여자가 서로 연애를 할 때 막 전화를 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것처럼 성령을 막 자꾸 원해야 돼요. 계속 마음에. 왜 그러냐면 성령이면 인격체예요. 원하지 않는데 성령이 어느 날 갑자기 쑥 들어오고 이래 안 해요. 원해야 됩니다.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원하지 않는데 예상치 않는 어떤 성령님의 강한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이 간증들을 들을 수 있거든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몸이 아파서 몸의 치유를 위해서 막 기도하다가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몸이 나아버렸다든지 그렇게 해서 성령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죄와 싸우면서 성령님에 대한 갈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첫 번째요? 원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뭐 하다가 몇 번 하면은 기도 줄이 안 잡히고 그냥 5분도 기도 못해서 탁 끝나버리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성령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성령님이 그리 좋다는데, 예수님이 그리 좋다는데 2분도 못하고 5분도 못하고 기도가 탁 끊어져 버리고 그냥 그 다음에 별 할 말이 없는 그런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을 충만받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성령님을 자꾸 원하는 기도들이 더 많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이 원하는 것이 첫째 관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요,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성령을 자꾸, 여러분, 다른 기도 제목보다도 그 기도 제목을 다 뒤로 미루고,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과거에 여러분, 뜨거운, 정말 주님이 임재가 있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았다면, 그 반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회개해야 합니다. 이건 반드시 꼭 필요해요. 예수님의 메시지가 처음부터 회개거든요. 회개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들어오려면은 내 안에 더럽고 부패하고 제대한 어두운 것들이 떠나가야 돼요. 이게 이제 회개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편한 것을 회개하면 되는데, 마음에 찜찜한 것이 있으면은 그걸 자백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꼭 점검해보고 이번에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루를 마감할 때도 여러분 마음에 찜찜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도할 때 그걸 하나님 앞에 자백해내야 돼요. 회개해야 한다고 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를 또 하나하나 기억해내고 막 그냥 열거해내면서 부담을 갖는데,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성령께서는 어떤 때는 아주 작은 죄까지 세미하게 기억나게 해 주시거든요. 그냥 그걸 하나님께 자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생각나는 나게 해주는 죄만 자복하면 되는 거예요. 뭐 회개하라고 하니까요, 막 울고 불고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물론 성령님께서 애통함을 주면 막 울고 보고 하지만은 그래 안 해도 돼요. 조용히 있는데도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찜찜한 거 있잖아요. 그걸 다 하나하나 정확하게 또박또박하게 기도로 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요, 동시에 반드시 이걸 해야 합니다. 다시는 제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야 돼요. 내일 그렇게 할는지도 모르지만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두 번째 이 문에 들어서는 것인데 이것은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해요. 세 번째 성령 충만 받으려면은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거는. 왜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못 받고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느냐면 여기서 딱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딱 걸려요. 왜? 말씀을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해보면 쉬워요.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할 때에 이럴 때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걸 물어야 돼요. 여러분, 만일에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것도 묻지 않고 무조건 내가 그냥 뭐 그냥 결정하고 선택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물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 감동을 주면은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그때에 초자연적인 이 성령의 역사로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삶에 무슨 증거, 표정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런 일들을 해보니까 조금 되고 이렇게 하니까 자꾸 더 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인격체예요. 도무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라고 말씀을 하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것을 반드시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감동이 오면은 그걸 해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가 헌신을 요구할 때도요,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을 받는 한 가지 요소예요. 왜냐하면은 예언을 멸시치 말라 했거든요. 그 예언은 성경 말씀 예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이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가 아, 이거냐 순종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의지를 가지고 순종할 때에 성령 충만의 단계에 점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또 혹은 이 일을 하면은 나에게 어떤 유익이 돌아올까? 이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씀을 들은 대로 성령님 주신 감동대로 순종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순종을 해보면요, 작은 것에서부터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쁨이 먼저 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런 일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사실은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이 너무 어렵다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는 고행을 하고 막 여러 가지 막 종교적 행위를 많이 해야 하는 것 같아도 정말 성령으로 충만 받으면요,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그러면 한 번만 받으면 되느냐?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받아야 돼요. 이 성령 충만은 시제가 반복 시제거든요. 헬라어 보면 단어가 플레루스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플레루스데는 현재 수동태 명령형인데 이게 뭐냐면은 일회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시제가 수동태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건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계속해서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계속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은 어떤 일이나 사람을 만날 때에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징이 그래요. 안 해보던 일을 해도 기대감이 있어요. 부담이 되는 것보다도 기대감이 있어요. 이걸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요. 여러분 혹시 과거에 어떤 실패한 일이 있어도 그 일은 앞으로 좋은 일, 더 유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필요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하는 생각들이 떠오르고 그것에 대한 어떤 집착이나 또 거기에 마음 생각 빼앗기는 이런 일이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과거를 계속 되짚고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성령 충만하면 그게 없어져요. 점점점 미래를 향하여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염려와 걱정이 줄어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신앙생활의 어떤 의미에서 기초가 뭐냐면은 이런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이요 신앙생활 하면서 기쁨이 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한다, 다른 사람을 섬긴다 할 때요 주님이 주시는 칭찬이 내게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체이기 때문에요 내가 성령님이 원하는 일을 하면요 너 잘했다 하는 그런 마음 생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일 그런 것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율법적으로 하는 사람은 담대함도 없고 기대도 없습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것만 합니다. 더 이상 뭔가를 요구할 때 부담을 막 느낍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이 살아도 거듭나지 못한 혼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상태를 보고 뭐라고 했느냐면은 외식하는 자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이런 이중성이 점점점 사라져요. 삶이 투명해져요. 그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잘 모르고 내 의지로, 자기의 의지로 변화가 되고 성장이 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건 종교입니다. 종교. 그걸 위해서 안 변해요. 애쓰고 힘쓰다가 안 되면 결국은 포기해버려요. 그냥.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던 방법으로 내가 해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헌금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헌금생활을 해야 돼요. 나는 여기까지 성령님이 아무 물어보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의 감동이 기쁨이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칭찬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말하면은 불편해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성령 충만하다, 성령 세례다 받았다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무리하더라, 교만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술 취한 사람의 마음을 술 마실 줄 모르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듯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교만하지 않는데 그의 담대함을 보고 무리하다, 교만하다 이렇게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 2월 8일에 에저베리 대학에는 놀라운 그런 부흥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기름 부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에저베리 부흥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건 아니에요. 수천 명이 그 부흥의 현장을 방문하게 되고 다른 기독교 대학의 청년들도 비슷한 그런 부흥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에저베리 그 부흥에 대하여 두 가지 양극단의 시선들을 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쪽은 뭐냐면은 성령의 임재, 진정한 부흥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어요. 한쪽은요 뭐라고 하냐면은 비판적입니다. 회의적입니다.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인간의 경험과 감정을 과신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렇게 지적해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체험과 경험이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이성을 우상화하는 것 또한 큰 위험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해요. 여러분, 기적이 비이성적이라면은, 기적이 비이성적이라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기독교는 도덕과 윤리 체계에 불과합니다. 도덕과 윤리 체계에 불과해요. 그래서 성령이 막 임하고 할 때에 초대교회도 그런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았거든요. 막 놀라운 경험도 했거든요. 또 방언도 막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비하고 신기한 일들을 막 경험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 사람들 술 취했다 했습니다. 술 취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일어났어. 지금 9시인데 아침 9시인데 무슨 술 마시겠느냐. 술 취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서 성령의 임재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풀어서 설명했어요. 그리고 어땠습니까? 그렇게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위험을 무릅쓰고 마치 용수철이 그냥 탁 튀어나간 것처럼 예루살렘 한복판 성전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사람을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한번 꼭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능력으로 내 의지와 생각과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내 기질과 성품, 버릇이, 습관이 안 변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아울러.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사람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저렇구나 이렇구나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 성령님이 임하시면 변화할 수 있어요.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닙니다. 교리주의에 빠지면은 한낱 종교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독교가. 여러분, 이성을 중시하는 기독교는 하나님의 진리를 지적인 동의로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에 대하여 우리 개혁교단의 유명한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른 교리에 의해 어렵게 되는 것에 대하여 위험에 처해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경고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요리문답, 신앙 고백문, 교리 이런 것으로 내가 믿고 있고 마음이 뜨겁지 않다 만일에 이러면은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가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압니다. 답은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점점 예수님을 닮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을 닮을 수 있도록 변화시켜줍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주님을 닮고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에 감동을 줘요. 그 삶을 정화시켜줍니다.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 약속을 지키게 됩니다. 거짓말을 자주 하던 사람이 점점 정직해집니다. 탐욕이 많은 사람이 투명한 삶을 삽니다. 염려 걱정이 태산 같은 사람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닮게 되죠. 누가 사역을 합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사역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9가지는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의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점점점 그렇게 바뀌어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가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령 받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면서 자기 고집만 내세우고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데 무례히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는 성령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분별할 필요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감정적으로 막 붕 떠가서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 그런 거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물론 나타나요. 그는 예언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면서 다른 사람 마음까지 읽어내면서 함부로 예의 없이 사람을 대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 가짜 성령 충만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 강림절까지 계속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아직까지 신앙생활을 내가 몇 년을 해도 성령님에 대한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은 이번 기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성령세를 받는 그런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조금만 들어도 시험이 된다. 뭐 조금만 뭐 문제가 있어도 상처가 된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냐?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고 성령 충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꾸 내 자신의 느낌, 기분, 감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성령으로 받으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면요, 그런 게 그냥 씩씩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요, 성령 충만 받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된 성령 충만은 예수님처럼 점점 예수님과 같은 성품으로 닮아갑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고 말씀해. 그 다음에 이웃을 점점 섬기고 싶어요.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이것을 기쁨으로 여겨져요. 의무감, 책임 이런 부담감이 아니라 기쁨이 막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삼아야 되겠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 줄 모릅니다. 절대 몰라요. 다른 사람은 교만한 게 막 보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겸손한 마음들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누가 아느냐 하면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돼요. 나를 낮춥니다. 나를 낮추는 것이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존심이 자꾸 없어져요. 자존심 꺾이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즐거워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활기가 생깁니다. 또 믿음이 생겨요. 지혜가 임할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끝까지 해보고 싶은 그런 의욕,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여러분 술 취하는 것, 세상 즐거움, 방탕한 것 이게 싫어지는 거예요. 버리게 됩니다. 세상의 즐거움 이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자꾸 알게 되죠.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 가치관,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자아상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이 기쁨이 있고요. 예배가 사모해져요.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토요일이나 이럴 될 때 내일 주일이다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예배를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 있으면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일 주일이 돼도 오늘 토요일에 내가 내 할 것 다 하고 싶다.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자꾸 생기는 거 있잖아요. 이게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을 짓는데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다른 기도 하나도 하지 마시고 다른 기도 아무것도 안 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가기 때문에 별 큰일이 없어요. 딱 그냥 계속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성령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성령님이 제 안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일하는지를 제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성령님을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죄된 것이 있다면 가르쳐 주십시오. 회개하겠습니다 하고 막 여러분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내가 그대로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게 되어지면 어느 날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던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신비한 그런 경험들도 하게 되면서 기쁨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이번 한 주 동안 또 이 성령 강림 주일 안에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가 의무가 된다, 신앙생활한 게 부담이 된다, 100% 성령의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주님 앞에 나올 때 기대감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이런 사람은요 성령님의 인도받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격인 성령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연애하는데 아무 기대감도 없고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러면 그게 실제적으로 내 마음이 아니거든요. 성령님이 싫어하시는 죄라고 여기면은 회개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특별히 말씀에 순종해서 이번 이 한 주 동안 또 성령 강림 주일 그 다가오는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 성령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기쁨 감동이 있고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참 섬기는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 자신이 생각해도 내가 점점 예수님 닮아가구나 그런 기쁨을 누리는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